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법을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들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 곧 힘을 얻고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옛날에 저들이 어릴 때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좀 생겨가지고 돈을 좀 이렇게 손에 쥐면 생각이 굉장히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전에는 이게 길거리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다가 돈이 좀 있으면 이것도 만져보고 싶고 이것도 사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생각이 복잡해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필요한 거 사고 싶어 돈이 없으면 그냥 고개 숙이고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어떨 때는 길에서 굉장히 물건을 뭐 세일한다 싸게 파는데 아 저거 너무 싸다 저 좀 샀으면 좋은데 돈이 없으면 에이 그러면 저 지나가지요. 돈이 있으면 그런 게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안 계시는 건 멀어져 있을 때 하고 예수님 여러분 가까이 있어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때하고는 똑같은 우리인데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젊은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부인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이 부인은 남편에게 매를 매일 맞았대요. 어느 날 이제 남편 퇴근할 때가 됐는데 남편 돌아와 때릴 것 같아 너무 겁이 났대요. 겁이 나가지고 이제 이 부인은 어떠냐면 매 맞는 게 싫어서 도망을 나왔어요. 남편 돌아올 때쯤 돼서 도망을 가지고 여자가 이제 집을 나섰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떡하지요? 잠잘 때도 없고 밥 먹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이 부인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했는데 그 부인이 수양회에 와가지고 수양회 예배를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난 뒤 저 상담하는 상담이 이제 같이 상담을 나누는 부인이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부인을 보니까 거의 정신병자에 가까웠어요. 그날은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냥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는 평안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고 난 뒤에 그 부인이 오늘은 일찍 주무시라고 이제 잠자리가 주무시고 오라고 일찍 보냈어요. 내일 저녁에 내가 설교가 끝나도 이리로 오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야 이제 그날 보냈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같이 그 부인하고 같이 앉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된 거예요. 잠도 자고 그날 이제 복음을 쭉 전했어요. 이 부인이 교회를 다니던 분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도둑질에 죄란 것 때문에 막 더 불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안 그런 세상에서 그냥 지났으면 모르는데 막 초조하고 그래 그랬는데 마음에 그 부인이 쉼을 얻고 난 뒤에 굉장히 좋아져서 그날 쭉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잘못하면 거짓말도 하지 말아요. 도둑질도 하지 말아요. 욕도 하지 말아요. 잘해야 하고 뭐라고 더 짐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어서 예수님 짐이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무거운 거 있으나 없으나 문제가 안 되죠. 그죠? 한 30km, 40km 되는 물건을 우리가 들고 다니면 힘든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놓으면 아주 쉬운 것처럼, 내가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있을 때 차이가,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내 무거운 짐을 다 대신해 주시니까, 그날 늦게까지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양회 마치고 그분이 다시 못 봤거든요. 근데 한 번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광주에 있는데 나를 만나고 싶어서 서울에 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지 말라고, 내가 한 3일 있으면 광주에 내려가는데 광주에 가서 만나자고. 아,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광주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저녁을 식사 대접해 주고 싶은데 시간 낼 수,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죄송한데 광주 교회에서 내 저녁 식사 무슨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니, 그날 저 식사 준비돼서, 그래서 그날 식사를 같이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라서 식사를 마치고 그 부인하고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15분, 20분 정도 시간이 되는데, 한 20분 정도 저하고 같이 그 부인하고 앉아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목사님 만나고 싶어서 어려웠는데 기도는 마침 식당에서 내부 술에 일이 없어서 저녁에 만나러 올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고 난 기뻐 절로 막 그런 이야기도 하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한 부인이 어두운 죄악 속에 살다 죄사함 받고 그걸 기뻐하는 거면 너무 기뻤는데, 그 뒤에 어째 전화번호도 잊어버렸고 그 뒤에 이제 연락이 안 돼. 지금은 연락이 끊어 잘 모르지만은 한 번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는지, 교회를 잘 나가고 있는지,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나는데, 제가 그 부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예수님이 그 부인을 위해서 일한 것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일밖에 없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그래 행복하게 살 줄 믿는데 식당에 일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나쁜 짓도 많이, 도둑질도 참 내가 지옥가야 할 사람인데, 제 사함을 받고 난 뒤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막 거짓말로 헐뜯는 사람, 그래서 막 악명도 높고, 그런데 목사가 돼서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 하면, 진짜 죽어가는 사람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 증가를 속에 다 죽어가는 최요한 형제가 말씀 한 뭐 잠시 동안처럼 그 이야기 듣고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서 힘있게 사는 거라든지, 그 외에도 또 남경현 목사나 김충환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그 외에도 이제 내가 예수님이 저와 같이 계셔서 저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은 힘이 있고, 저는 사랑이 없지만 예수님 사랑이 있으니까 그냥 나는 연결만 시켜주면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속에 들어가서 중심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이래 사는 사람도 있구나. 너무 불쌍하다. 너무너무 어렵게 사시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님과 연결돼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에 없던 평안을 얻고, 전에 없었던 거룩함을 얻고, 전에 없는 기쁨을 얻고, 생전에 한번 느껴보지 못한 위로롭고 기분, 그걸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또 이렇게 저 뭐야 신앙생활 잘하다 이런저런 일 어려움 당해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 봐서 또 그렇고 제가 이제 주님 안에 살면서 내가 뭐 남을 바꿀 만한 힘이 없지요. 남을 바로잡아 줄 만한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 교도소에서 어떤 형제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 교도소에는 이 형제가 그 교도소 재소자 가운데 대대장인데 대대장은 앞가슴에다 벌을 세 마리 새겨가지고 다녀요. 그 교도소에는 벌 두 마리만 있으면 달면 교도소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이 한 마리인 사람은 한 마리 더 잡아가 옆에 같이 둘이 함께 하면 어디든지 다닐 수가 있는데 이분은 전부 다를 뭐 벌 셋이니까 대대장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 이제 그분이 와서 이제 재수한 내가 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다 모아주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하는 이제 시간이 좀 남아요.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형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왔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너무 사람이 순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 보고 죄명이 뭐냐 물어 상당히 그 참 실례인데 나도 모르게 입이 나왔어요. 형제 죄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막 재밌게 이야기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들이 한 말이 살인과 살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였고 두 번째 살인미수 살인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 살인미수라고 내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형제가 사람을 죽였다. 파리 한 마리 못 죽일 것 같은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며칠 지난 뒤에 얼마나 지난 뒤에 다시 이제 둘이 앉았는데 그 형제가 사람을 죽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해가 아들, 딸 놓고 정말 가난하지만 행복했대요. 근데 얼마를 살았는데, 뭔지 모르게 아내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걸 느꼈대요. 분명히 아내가 자기를 속이는데, 뭔지 모르게. 여러분 종종 그 여자분들이 결혼해 살면 남편에게 막 어려울 때 거짓말 설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여자들이 절대 남편에 거짓말 하면 안 돼. 솔직하게 잘못했다 그러고 그게 좀 어려우면 당하는 게 좋지 쉽게 거짓말 피해버리면 한두 번 그렇게 되면 자꾸 자기도 먼저 거짓말이 나와 자기도 먼저 거짓말 하게 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이제 의심을 갖게 돼. 그러면 부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 내가 뭔지 모르게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뭘까 하는데 나중에 한 6개월쯤 지난 뒤에 아내가 춤을 추러 다니는 거예요. 춤춘다는 거 뭐 기쁘게 춤을 추세요. 춤을 춥시다. 좋은 이야기인데 아프리카에 가면 춤을 잘 추거든요. 하여튼 북소리 들으면 딱 손이 올라가 궁둥이에 돌아가 막 춤을 추는데 아프리카에 사람들 애환이 많더라고요. 아이가 말라리아 걸려 죽었다. 근데 그 마음에 그 어둠의 애환을 어떻게 삭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북소리가 들리면 이제 손이 올라가면 궁둥이 돌아가면 막 춤을 추다 보면 어떤 부인은 아기를 업고 춤을 추는데 아기가 뭐 뒤에 옆에가 고개가 무너질까 봐 겁나다 막 그랬는데도 그렇게 저렇게 춤을 추고 나면 이제 숨을 막 숨찰 정도로 춤을 추고 나면 모든 애환을 잊어버려. 그래서 아프리카에 꼭 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그래 춤을 하면 딱 해가지고 공공장소 모여서 한 번씩 스피커로 막 하고 막 한번 모으는데, 한국에서 춤춘다는 건뭐 밀실에서 낯선 남자하고 춤추는 보니까 좀 건전치 않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거 춤추는 게 보통 그냥 좋게 말 춤바람이 났다 그러죠. 그지 그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정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달래도 뭐 했는데 춤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다지 얼마 지난 뒤에 뭘 알았냐면, 언니가 처형이 꼭 춤추러 데리고 다닌대요. 자기 아내는 안편에 그래 안 갈라 그러는데 자꾸 처형이 와서 가자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 형제가 어느 날 처형을 찾아갔어요. 혼자 있는데 막 들어와서 처형한테 이야기를 해요. 처형, 부탁이 있어요. 내 아내 좀 내버려 두세요. 좀 데려 춤추지 마세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주 경멸한 쪽으로, 니까짓 게 뭔데, 내 동생 데려다 고생시키는 주제에 날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막, 그걸 막그 얘기인데, 여러분, 이 사람 정신이 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잘 모르겠어요. 한참 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피가 묻어 있고 정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정신이 퍼쩍, 아,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과부 전부 나와! 다 죽여버릴 거야! 칼을 휘두르고 막 방마다 찾았다. 그래서 살인의 살인 미수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는데, 가족들이 변호사 선임했는데, 변호사들 보고 나가라고, 나 필요 없다, 나 죽을 거라고, 필요 없다고 말이야. 변호사를 내보냈어요. 세 번째 변호 왔는데, 그러니까 변호사 과음을 지르면서, 내가 뭐 당신 변호해가 내뭐돈 벌라고 그런 줄 알아? 당신 변호사 그 막걸리 한 값, 잔잔값도 안 돼. 젊은 사람 인생이 불쌍해 해서 그러니까 그럼 나 도와 그럼. 변호 화를 내니까 놀래가는데 주변에 권해서 그래 이제 변호를 해서 진역을 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소원이 있어. 빨리 나가서. 난 인생 끝났는데, 빨리 나가서 복수하고, 내 인생 이렇게 만든 그 인간들. 교도소 한달 쯤 전에 안에 가서 이혼 서류 가져 도장 찍어달라. 도장 찍어줬다. 도장 찍어주면서 이야기를 했네. 도장 찍어줘서 요구가 있다. 뭐냐, 그게. 내가 교도 나갈 때 아이들 좀잘 돌봐줘라. 그거야 하겠다. 그래, 도장 찍어줬대. 그래, 이혼을 했어요. 그래, 이제 이 사람이 가장 그 1등 사람이 돼, 교도소 사람이 돼가지고, 대대장이 된 거예요. 빨리 나가야지. 하루도 빨리 나가서, 아직 인생 끝난 거 다. 막 죽여버리고 막 된다. 인생 나 죽어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목사님, 나 같은 인간이 나가면 살인수라고 내 취직이 됩니까? 뭘할수 있습니까? 어차피 망친 인생인데. 그쪽으로 마음이 끌려가나요? 끝장이다, 끝장이다. 내가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아들이 자라서 대학을 졸업할 때, 꽃한 송이 사들고 가서, 야, 아들아, 아버지는 이렇게 잘못 사서 어두운 길을 걷는데, 네가 대학을 졸업 너무 참으로 영광스럽다. 아버지가 죽어 난 뒤보다 그거 하나 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느냐. 당신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내가 너 여자친구 있는 건데 사실이냐? 예, 아버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다려왔다. 내 저녁 한끼 사면 안 되나? 여자친구하고 아들 데려다가 밥한 그릇 사 먹이고 네 아내 돼서 내가 보고 행복하고 싶다. 여자친구가 내가 이 날을 기다렸는데 내 아들 어떤 예쁜 아가씨와 인연이 될까 했는데 정말 인연이 돼 고맙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런 이야기 한마디 하면 아들이 그보다 큰게 뭐가 있다고 그러냐고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이지 말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쉽게 포기라고 나 인생 끝이야 까지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야 막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 더 깊은 죄에 빠지는데 암만 어둠 가도 빛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는데 왜 그런 생각들을 하냐고.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3장 읽었는데 이 3장에 보면은 베드로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왜 목사가 안 되는지 그게 막 이해가 안 가요. 목사가 돼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강대상에 딱 올라서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 얼굴을 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 사람 옛날에 사기꾼이었는데 변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 옛날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술주정뱅이였는데 저래 변화되고 단에 올라가서 탁 그걸 보면서 제가 기쁜소에 강남교회 목사인데 강대상에 올라가서 형제자매 하나하나 보면 나 같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 저는 정말 인생 밑바닥에 살았고 어둠 속에 살았는데 저분들이 내가 저는 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죄 사함을 받았고 저렇게 기뻐하고 또 목사라고 어떨 땐 사람들 올때 조그마한 선물도 가져다 주고 옛날 나 같은 인간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또 식사하자는 분들도 종종 있어. 근데 내가 외식을 싫어해서 시간에 안 나와서 식사로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그래가지고 외식을 싫다고 표현을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아무도 식사로 가자고 사람이 없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한나라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보고 우리를 봐라 쳐다보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울산에서 집회를 마치고 밤 10시가 넘었는데 승용차 타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는데 울산에서 서울까지 밤이라 좀 빨리 갈 수는 있지만은 4시간 정도 걸리면 새벽 2시가 넘어서 도착할 것 같아서 잠자는 시간이 그래서 가다 자고 가자 그랬어요. 전국에 우리 교회가 없는 도시가 없으니까 어디든지 가면 잠 재워 주거든요. 대구에서 자고 가자 그랬는데 고속도로 이야기하다 대구를 지나버렸어요. 그 다음 도시 구미인데 구미다 전해서 아, 내가 오늘 저녁에 목사님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 여 오라고. 그래서 구미 가서 잤어요.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몰래 이제 도망가려고 가방을 또 문을 딱 여는데 문 앞에 누워서 깜짝 놀라서 그 교회 목사님이 내가 자주 이제 새벽에 몰래 가니까 갈까 봐 도망가 날 잡으려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말씀 한 번 전해주고 가십시오. 새벽기도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말씀은 다 마쳤는데 저쪽에 시계 밑에 어떤 여학생이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 보통 새벽기도 여학생 잘 안 오잖아요. 가까이 갔어요. 마치고 농담에 딴 사람은 어제 너 왜 휠체어 타고 앉았어? 휠체어가 재미있어. 하니까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19살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최수연이라고 자기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다리에 감각이 없어 있었는데 엄마 다리에 감각이 없어 괜찮을 거야. 근데 감각이 죽어 무릎으로 오고 다음에 넓적다리 배로 오고 나중에 감각이 죽으면서 소변도 못 보고 대변도 못 본다 그러더라고. 소변 한 번씩 기계를 넣어서 뽑아내야 하고 대변은 엄마가 며칠 막 밀어가지고 너무 이제 뭐 몸이 척추에 그 신경이가 염증이 생겨 신경이 썩어서 그다 이제 죽을 거라고 한다. 근데 그 막 19살 꽃처럼 피어나는 너무 예쁜 아이인데 참 예뻐요 아이가. 그 죽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 마음도 하나님도 이 아이 살려주고 싶다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수연아 내 이야기 잘 들어.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 근데 전기는 전선을 통해 전선만 연기 어디든지 가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마음이 흘러. 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같이 연결되면 예수님 마음이 네 마음에 흐르게 돼. 그러면 예수님 네 마음을 만나면 예수님 네 안에 들어와 일하시면 그 척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설명했어요. 그러나 네가 예수님과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는 법을 가르쳐줄게.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 눈먼 소경이나 안전뱅이나 그 다음에 쩔뚝발이나 귀신들린 자나 한 번도 그런 병자를 보고 못 본 척 하지 않으셨어. 고쳐주고 꼭 도와주었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지금도 너를 보셨을 때 네가 척수염으로 죽어가고 그때는 뭐 컵에 물도 손으로 마시 다 이제 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마시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 너를 사랑하시는데 고쳐주시길 원하셔. 예수님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병들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는데 고쳐주기 원하는데 네가 마음을 어떻게 할 때 예수님 같이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시겠구나. 눈먼 소경을 고치시고 안전배를 고치시고 암에 걸린 자를 고친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내 병도 고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치길 원하시는데 너도 예수 내 병을 고치시겠구나 하면 예수 핫한 마음이 돼. 그 전기가 발전소 전기를 만드는 우주까지 끌어들이려면 우리가 막 초천장을 내야 하는 게 아니고 기차를 태워 전기를 태워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전선만 연결되면 몇 초 안에 발전소 우리 집까지 와. 세탁기도 돌리고 냉장고도 돌리고 뭐 뭐든지 일, 불도 켜고 텔레비전도 켜고 마찬가지야. 예수님하고 너하고 마음이 연결되면 그때부터 예수님 네 안에 들어오면 척수염 그게 네 병이야. 예수님이 계시대. 그러면 뭐 병도 안에 금방 나. 그 이야기를 내가 한 2, 30분 동안 설명해 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야 수연아 목사님 갈게. 빨리 일어나 걸어가. 그랬거든요. 그래 한 3, 4개월이 지났는데 편지가 와서 조그만 꽃봉투에다가 뭐 예 저 편지를 저 편지인데 막 깨알처럼 작은 글씨로 편지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목사님 의사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죽을 거라고 말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 하신 말씀 마음에 믿기만 했는데 물도 마시고 그 편지도 쓰고 뭐 요즘은 걷기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서툴지만 좀 더 잘 걸으면 목사님이 걷는 거 보여주러 갈게요. 예수님하고 그 여학생 마음을 연결시킨 거예요. 근데 한 달쯤 지난 뒤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수연이가 조그마한 선물을 사가지고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아, 예, 저기. 제가 수연이 손목을 잡고 사무실 한 바퀴 돌았는데 너무너무 건강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연이가 아이와이프 캠프에 가서 단축 마라톤을 했는데 800명 가운데 300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건강하게 뛰어다니면서 잘 지내고 이제 시집 가려고 하는데 좋은 신랑감을 아직 못 구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좋은 신랑감 있나 보고 있는 중인데 만일에 여러분하고 예수님 한 마음이 되면 마음이 같이 흐르지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많은 학교 친구들이 있지만 나하고 마음이 흐르는 사람 있고 마음이 같이 하나 되는 너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 안전베이를 만났는데 저는 안전베이고 그냥 이제 지나갔잖아요. 베드로 그렇죠? 지나갔는데 이제 베드로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 저 안전베이 고치길 원하실 거야. 베드로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러라고 해보면 예수님 마음이 저 고치겠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안전베이, 우리를 봐라. 하니까 안전베이가 거지를 보고 왜 나를 봐라. 우리를 보라 그래. 뭐 돈 많이 줄라나?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안전베이 예수님이 참 베드로가 손을 딱 잡으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라 하고 오늘 잡아 일으키니까 놀랍게 안전베이 나와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안전병이, 왜냐면 성전에 예배 들어가다가 죄 많은 사람들이 거지 돈안 주면 양심 가책 받을까 봐잘 주는 게, 그래서 성전 미문에 예배 들어간 사람들에게 가서 제 구원은 장사 잘 되는 거예요. 그 성전 미문에 지나가는 많은 성전, 나한테 저 사람이 돈준거다 하면 뭐 몇만 원 됐을 거야 뭐 그러는데, 이 사람 나와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어, 저 사람 성전 왜 저래 뛰지? 뛰면 안 되는데 왜 저래? 저 보니까, 어, 저 안전병이네. 안전병이 나와서 저리 뛰는 건왜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안전병이가 배도를 딱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를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개인의 경건과 근능으로 이 사람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여러분들은 재밌는 게이 베드로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힘 있고 능력에서 안전병 일으킨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여러분 집에, 아, 우리 집엔 저 뭐야? 뭐 전기가, 아까 전기가 갔네? 아, 그러면 어떡하지? 아, 내가 손전등, 우리 저 뭐야? 내 휴대폰 손전등 좀 비추게 찾아봐, 서있지? 찾아봐. 그래서 전기가 없다고 약간, 아, 없구나, 그래 있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데, 우리가 닥친 크고 많은 문제 가운데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해결하는 천지 다르지요. 그래, 난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을 읽어갔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다가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하다가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40번, 50번 읽어 나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건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마음 이러시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예수님 마음을 몰랐을 때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렵지. 예수님 마음을 알면 예수님 마음처럼 내가 같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죄를 씻는 것도 예수님 마음을, 뭐 무조건 죄를 씻으면 될줄 알고 씻을 했으면 어렵고, 무조건 뭐 착한이라고 기도자 죄안 짓고 그 살며 하늘나라 간다고 그건 어려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죄를 어떻게 씻지? 아, 내가 예수님 십자가 내 죄를 왜 죽으셨지? 그때 내 죄가 씻어진 거야. 아주 단순한 얘기.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죄를 위해 죽어 내 죄의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 죄가 씻어졌는데 난 그걸 몰랐네. 확실히 예수님 나를 의롭다 하시니, 맞아. 그럼 의로운 게 맞아. 그러면서 이제 그냥 예수님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막 충성하고 잘하고 전도, 그게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에서 예수, 그 성경에 뭐라냐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럼 예수님의 법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법인데, 율법은 돌빗에 새겨가지고 법궤 안에 넣어놨으니까. 가늠하지 말라 하는 법이 있는데, 어느 날 마음이 이러면 나도 먼저 가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 돌비석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법이, 가늠하지 말라는 그 법이 내 안에 있어서 음란한 마음이 일어날 때 예수님 법이 내 안에서 가늠하기 싫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내서 얻나 마음은 내 안에 예수님 법이 그 이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 복되게 사는 이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2020년도에 접어들어서 저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는 것이 저는 늘 뭐 지금까지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심해가지고 어려워서 코로나로 고통하는 시민들에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 죽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두렵고 그럴 것 같아서 코로나를 고통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을 때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가 많은데 내 죄 씻고 죽어 어떻게 죄가 씻어지지? 죄가 있어 죽으면 지옥 갈 줄 아는데 죄를 사고 하늘나라 가야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진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시고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죄를 사는 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진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지요? 여호와의 말. 자,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내 죄를 사고 다시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면 기억지 않으신 건데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할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느 날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주 섰어요. 딱 썼는데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 내가 네 죄 다 사했어.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래야 돼요. 예? 사했습니까? 그래 다 사했어.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니면 난 죄인이면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싸움하고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싸우고 예수님 네 죄 다 사했다고 싸우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이길 수 있어요? 없지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면 사한 게 맞아요. 내가 죄를 사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 사했다 사했다 그냥 믿음 아 예수님 사하셨습니까? 예 고맙으면 난 사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죄를 사했다면 사했다고 믿고 안 사했다면 안 사했다고 믿고 예수님 병을 고치면 고친다고 믿고 안 고치면 안 고친다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그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베드로가 자기는 좀 전까지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그랬는데 갈릴리 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 예수님 자기 죄 다 사해주고 이제 예수님 자기와 같이 계시니까 베드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나는 저 안전벨을 못 고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저 안전벨을 고쳐. 그럼 나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형제가 암으로 다 죽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2, 3일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그날 제가 이제 광주를 가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제 아내하고 아들하고 셋이 가게 됐는데 제 아내보고 여보 저 우리 오늘 한 시간 일찍 출발합시다. 가다가 전주가 전주대학병원에서 그 김충환 형제 병실에 좀다 기도 좀 하고 갑시다. 그래 갔어요. 가보니까 병실에는 문을 딱 열어서 왔는데 형제가 죽은 지 인기척도 없고 병실에 누워 있고 그 모친은 침대에 눈물만 쭉 흘리고 울고만 있었어. 그 아내는 저쪽 한쪽 뒤에 서서 거기 나를 보더니 쳐다보니까 형제는 아직 죽진 않아. 그집 가족도 이미 마음에서 형제가 죽은 거예요. 그때 제가 뭔 생각했냐면 여기에 내가 안 오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고 손을 만지지 않지만 예수 세상 끝나 우리와 항상 같이 가신다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어디에도 예수님 같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웠던 여러분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 같이 계신 예수님은 그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면 이 고생에 딱 그렇게 믿는 것뿐이거든요. 내가 병실에 들어와서 그 형제가 다 죽어가는데 오늘 내가 병실 안으로 그 예수님이 오셨으면 분명히 병다 고치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러고 뭔 생각? 내 안에도 예수님 계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형제를 고치겠구나 싶어서 내가 소리 어이 김형제 눈좀 떠봐 나좀 쳐다봐 목사 자네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대. 의사는 2, 3일 더 살기 어렵다고 했대. 근데 내가 이 병실에 돌아오면서, 만일에 내가 안 돌아오고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면, 형제를 반드시 고칠 거라고 마음에 믿는 믿음이 생겼어, 형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형제를 고칠 수 있으셔. 근데 형제하고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되면 돼. 그 내가 성경을 본 예수님은 눈먼 소경도 고쳐주시고, 안전병도 고치시고, 중풍병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 저 살리시고, 예수님 한 번도 그냥 뭐 지나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형제도 고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 마음하고 형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때부터 형제 마음이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알겠어? 왜 목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 머리에 손 얹고 걸어가신 주님 형제가 암으로 죽어가는데 우리 아무 힘이 없고 형제를 도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형제의 은혜를 베푸 새 생명을 힘을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형제 간다. 빨리 일어나. 아버지 머리 손으로 기도하고 이제 저는 광주로 갔어요.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침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예, 목사님 저 김충환입니다.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과음이 울리는 소리. 자네 몸 어떠냐? 예, 목사님 어제 종합검진을 했는데 내몸 어디에도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 퇴원하려고 지금 전화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했어. 뭐 형제가 일어났거나 그 다음 얼마 지난 뒤에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주일 오전에 30분 동안 아멘 어떻게 나왔는지 간증 안 한다. 모든 형제 아멘도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걸어다 우리 눈에 보이고 인사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늘나라 그런 예수님은 우리 온 세계 사람 못 만나잖아요. 지금은 영으로 온 세계 누구든지 만나고 여러분들 예수님 그냥 죄사함 받게 내가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때 내 죄를 주고 내 죄가 사해졌다 그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는 병을 못 예수님 이 병을 고치셔서 내가 기도한 예수님 나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고 믿는 믿음한테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죠. 저는 87년도 위장이 안 좋아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99년도에는 또 심장이 안 좋아서 저 어릴 때 심장이 좀 약한 편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이 건강한 몸을 주셔가지고 잘 지나고 오히려 공도 한 번씩 차고 그러는데 처음에 서툴었는데 여러분 차도 보면 저도 또 우리 젊은 사람도 좀 배려를 해줘가지고 요즘 이기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생에 오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내 안에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 진짜 병든 기도했을 때 산 사람도 많이 경험했고 이런저런 역사를 맛볼 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베드로가 성전 미문원 안전매인을 만났는데 베드로는 자기는 그 안전매인 못 고치잖아요. 자기는 예수님 계시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눈에 한번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니까 나와 같이 계신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고 죄를 사하는 능력도 있고 우리의 모든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예수 나를 도우시겠다고 믿는 믿음과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제가 당면한 크고 지금 많은 문제들을 능력으로 해결하여 지켜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고 여러분 죄를 죄인으로 묶어두려고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때 그때 그 피가 우리를 다 사했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수 십자가에 내 죄를 사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예수님 여러분 속에 살아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기도해서 다 죽어가는 사는 것도 많이 봤고 또 병이 나는 것도 많이 봤고 또 하나님 내 크고 적은 많은 문제 앞에 내 문제 처리해 줄 그런 것도 경험하면서 이제는 예수님보다 저에게 더 귀한 존재가 없고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의 죄삼을 받도록 깨우쳐 줄 수가 있었고 병이 났고 인생이 변하고 달라지는 게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 지혜로워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친구와 같이 가는데 난 돈이 하도 없는데 친구 돈 있으면 친구 뭐 사주면 돈 하도 없지만 내가 빵도 먹어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게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 사랑이 내게 되면 난 사랑이 없지 예수님 사랑 갖다가 사랑할 수 있고 지혜 없는 예수님 지혜가 살수 있고 예수님 능력으로 모든 이기고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씀 듣고 난 뒤에 이제 베드로는 옛날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힘이 내게 와서 일하면, 예수님 사랑이 내 속에 일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 똑같은 능력을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내 자신에게도 예수 역사에서 이런 삶을 살수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셨고, 또 다른 예수 역사에 내가 상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일을 이루는 것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그 능력의 주님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어려울 때만 여러분 돕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고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뭐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믿어. 여러분 통해서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좀 작은 예수가 돼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귀한 일꾼이 될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특히 2020년 대에서 하나님의 뭐난 저희를 통해서 큰 세계의 복음을 귀한 역사 이루는 걸 봤을 때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하시니 그 일이 아름답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죄를 사하셨고 죄를 사했다고 믿고 나와 계신다고 믿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일을 하신다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 일꾼인데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고 오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